세상이 변하면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천수답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물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논이나 밭을 가리킵니다. 요즘은 곳곳에 댐이 건설되고 관계시설이 잘 갖춰짐으로써 옛날만큼은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지만 과거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도 때를 잘 맞춰 내리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흉작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천수를 기다리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오늘 사람들이 실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백성이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처럼 비를 간절히 바라는 농부의 심정을 아는 사람만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봄비란 4월, 5월에 내리는 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늦은 비라고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걸쳐 내리는 가을비인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씨를 움트게하고 자라게 만드는 비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봄비는 곡식을 연결고 있게 만드는 것으로서 풍성한 수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는 도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렇게 봄비를 간절히 기다리듯이 내가 너에게 보낼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 그리신 축복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본문에서 크게 둘러 나누어지는데 바로 6절 상반절에 기록된 내가 유다족 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족 속을 구원할지라는 말씀이 이 10장 전체 내용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즉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족 속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내용이고 6절 이하는 요셉족 속을 구원해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과연 유다족속과 요셉족속에 약속하신 그 새 삶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비를 기다리듯이 간절히 사모해야 할 삶,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새 생명은 첫째로 참된 주권자께로 돌아옴으로써 이전에 우상을 줬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헛다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은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막하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유다족 속이 견고하게 되는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참된 목자를 모시게 됨으로써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목자는 왕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의 문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유다족 속만을 강조해서 언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서 오실 메시아는 정통 왕가를 잇는 유다지파를 통해 태어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즉 왕으로 임하시기 이전의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에 의존하며 그 지배 아래에 매여 있었습니다. 드라빔은 사람 모양으로 깎아 만든 가정의 수호신이었는데 때로는 그 집안의 상속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집안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들 믿고 살았지만 실상 그런 우상이 약속해주는 복이란 헛하는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복술자는 점쟁이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당신은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라든지 혹은 당신은 저런 재앙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따위의 거짓 꿈을 말하면서 백성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상이나 점술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소위 위로란 것은 실로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 숭배의 미혹을 받으며 살던 상태를 가리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는 상태라고 하신 것입니다. 양이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듯이 사람도 그 심령이 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별 수 없이 그런 저질스럽게 짝이 없는 미신 종교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지경으로 이끌어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진노를 바르셨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점소들을 벌하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여기에 목자들이란 그런 우상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이방 나라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수렴소는 양을 직접 괴롭히는 짐승으로서 여기서는 그처럼 우상 숭배하던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타락시킨 이방 민족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물이 곧 유다족 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주막하게 만드심으로써 그런 불신 세력 우상 숭배자들을 징치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전쟁의 주마와 같이 견고한 족속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방 왕들의 창칼에 힘없이 쓰러지고 이방 민족들이 종이 되고 온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어 살던 유다 족속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오히려 그런 불신 이방 백성을 대항하여 싸울 만한 강력한 백성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위대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모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절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강의 군주로 절대적인 주권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모퉁이 똘이, 말뚝이, 싸우는 활이,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오실 메시아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가 되시며 교회를 굳건히 유지하는 주인이 되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며 또한 진정한 절대 주권자로 오실 것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그야말로 왕중의 왕으로 진짜 임금으로 신리 메시아를 영접하게 될 때 유다 족속의 모습은 180도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패배자들이 이제는 용사같이 원수를 밟을 것이고 과거에는 우상 숭배 종교에 동화되어 살던 옹졸한 급쟁이들이 오히려 그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신앙의 전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그 밑에 빌붙어 사는 것은 실로 저속하고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마다 항상 똑같이 추구하는 불변의 소원 제목들입니다. 이런 것들만 내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틀림없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부적이나 성상 따위의 현대판 드라빔을 현관에 붙이거나 벽에다 걸어놓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이런 것들만 보장된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오늘날의 복술자들이 예언해주는 거짓 꿈을 철석같이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유리하는 즉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공고를 당하는 즉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헛된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런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주권적 존재라고 받든다는 것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왕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세상의 가짜 목자들과 수점소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우상, 즉 육체적 쾌락이나 물질적 부여나 정신적 만족 따위를 최고의 것이라 주장하며 그렇게 내게 가르쳤던 자들이 얼마나 괘씸한 목자들인지를 이제는 똑똑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똑똑한 사람 만나면 괜히 부끄러워지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만나면 절로 주눅이 들고 성공했다는 사람을 만나면 당장 기가 죽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온 세상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 가운데서는 좀 잘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높이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기독신자가 그런 우상 숭배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실상에 있어서는 오직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인생에 불과하며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는 영원한 멸망뿐이기 때문입니다. 허여가신 성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성부 하나님을 전인류 역사 유일한 통치자로 내 생명을 참된 주인으로 깨닫고 영접해야만 그런 저질 인생에서 벗어나 실로 견고한 기반이 탄탄하게 잡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 속한 양들을 모으러 세상에 오신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금세와 내세에 걸친 절대 주권자로 모시는 가운데 온갖 우상 숭배자들의 미혹을 넉넉히 물리치면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새 생명은 둘째로 참된 구원주를 모시게 됨으로써 이전에 세상에 얽매였던 인생이 이제는 구속사의 용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까 유다 족속에 주신 말씀에 비해서 여기 요셉 족속을 향한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남조 유다는 바벨론 포로 시절을 통과하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정통 왕조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을 견고하게 즉 강한 주권자에게 속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셉 족속에게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라는 구원의 약속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족속, 즉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제후에 멸망당한 뒤에 온 백성이 여러 이방 나라로 흩어져 사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요셉 족속에 있어서 그처럼 뿔뿔이 흩어져 살던 자기 족속이 다시 한 곳에 모이게 된다는 것은 실로 꿈같은 일이요 전혀 실현 가망성이 없는 공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본문에서 수차례 반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 심지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모으기 위하여 특정한 신호를 보내는 것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 가운데 내버리고 흩었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 족속에 있어서 실로 불가능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흩어져 있던 자기네를 다시 완전히 모아오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요셉 족속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자기네를 내버린 일이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통해 에브라임, 즉 요셉 족속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며 하나님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실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는 새 삶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은 그 후에 요셉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나라를 이전에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을 향해 지극히 당당하게 나아가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할 것이 부족할 정도로 그 땅들을 정복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행할 때 즉 자기를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 받들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용사로 탈바꿈하게 될 때 그 이방 족속들의 교만이 낮아지고 그 부신 임금의 규, 즉 왕권의 상징인 홀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신 세상의 힘에 짓눌려 살던 인생이 이제는 오히려 세상 앞에 영적으로 왕노를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굴복시키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유다족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요셉을 향한 예언 역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신약 성도에게 성취될 약속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요셉 족속이 다시 북쪽 이스라엘에 모여 번성하며 사는 때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구절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 다 이전에는 불신앙의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 장망생에서 빠져나왔다가는 살 길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또 스스로 빠져나올 힘도 없이 그냥 섞여서 같이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악인들이 꾀는 소리를 따르며 죄인들이 모여있는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만한 자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던 우리를 향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불러 모으시는 구속사역이 발동되면서 실로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이 복음의 휘파람 신호를 듣고 이 교회에 같이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그분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가운데 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교회 안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을 정복해가며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복음 운동을 땅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먹고 살기에만 바빠서 늘 세상에 끌려다니며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던 우리가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을 받들고 이 천년왕국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당당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저 여러분에게 실제로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망성에 흩어져 살다가 구원의 은혜로 확신하게 된 자들이 이 그러한 공동체에 부름받고 함께 모여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된 이 새 삶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모여 살게 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도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회사 사장의 눈치만 살피고 거래처와 고객에게 굽실거리며 살아야 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늘에 계신 주인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 요긴하게 쓰임받는 청지기로 격상된 것은 미약한 에브라임이 애굽과 수르라는 대제국을 압도하는 승자로 탈바꿈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한번 택정하신 자를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 불로 모아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원주로 모시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썩을 것과 죽을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한 선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구속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로 새 생활의 복이 절실했습니다. 더 이상 옛날 같은 꼴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함이 그들 모두에게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그 결과 육신생활도 저주 아래 있던 과거로부터 이제는 정말 깨끗이 벗어나서 완전한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이 고국으로 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사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 삶이 바로 당신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은혜의 단비가 내림으로써 그를 믿는 성도에게는 그야말로 새 생명의 삶이 움트고 자라며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오로지 우상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이요 여지없이 불신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일 뿐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해도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며 아무리 내 딸이나 열심히 산다고 해도 실상은 사탄의 종노릇한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육왕 세우심으로써 진짜 왕을 모시며 놀라운 구세주를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온갖 사탄의 미혹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는 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중의 왕으로 화육강세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자신의 심령 속에 진실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빈들처럼 바짝 말라있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그런 메마른 상태로 계속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영접하고 따르기만 하면 절로 많은 과실을 맺게 해주는 포도나무와 같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뿌리의 물기를 빨아들일 길이 없는 둥지에서 자린 가지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마르고 마르다가 결국 아궁에 던져져 불에 타 죽을 심판의 날만 기다렸어야 되겠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과학 다큐멘터리 텔레비전에 보면 아프리카의 대초원 지대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생명의 활동이 생생하게 반영됩니다. 그런 대초원은 1년 중 대부분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건기로만 이어지다가 우기가 되면 일시적으로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는데 그 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 짝이 없는 변화가 당장 나타나게 됩니다. 그처럼 바짝 말라서 흙먼지만 휘날리던 땅이 며칠 사이에 눈을 의심할 정도로 풀이 뒤푸른 초원과 습지로 탈바꿈하고 땅속 깊이 그의 죽은 것처럼 묻혀있던 개구리나 물고기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꿈틀거리면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실로 물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그 단 한 번의 짧은 비가 그 광활한 대초원의 온갖 식물과 동물의 생태계 사이클을 1년 내내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담비가 그렇게 메말라 죽어가던 우리를 변화시켜 새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지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감화감동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인생의 주권자신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생기게 하며 이 고마운 생명의 구원주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르는 새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갈급해야 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비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해주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우상의 미혹을 벗어나고 불신의 세력을 오히려 타파하는 놀라운 새 생활, 참으로 봄비와 소나기처럼 시원하고 기쁜 새 생명의 은총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